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앉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19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7절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점들 한두 가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처음부터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8절부터 17절을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첫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악령에 붙잡혀서 힘들어할 때 다윗이 들어가서 수금을 타고 그래서 사울을 좀 진정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가 나오죠.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사울이 전령들 그러니까 암살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얻어서 도피하고 도망해서 생명을 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다윗이 만난 어려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8절부터 10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는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죄를 지은 행동을 하지 않죠.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참 좋은 일을 하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또 사울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는 건 언제 만나느냐. 이렇게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윗이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일상의 삶에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가 사울에게도 또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일상의 생활에서 직분을 감당 안 하고 불충성하고 살다가 불순종하고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사울에게 핍박을 당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싸움터에만 나가면 싸움을 잘해요. 블레셋과 싸우면 늘 승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거기에서도 분명한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었으면 그 다음에는 응당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상급은커녕 도리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이게 참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부흥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결과 나중에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아니면 목회자가 질병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왜 목사님은, 왜 저 장로님은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결과가 상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다른 이런 어려움들 만나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거나 혹은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이 다윗이 지금 만나는 고난은 그런 점에서 참 묘한 그런 고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위기를 만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다윗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악령이 들렀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타주고 어떻게든 사울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나요?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도와줍니다. 사울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얼핏 보면 사울은 도움받을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냥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사울에게 잘하잖아요. 끝까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럼 사울의 마음이 바뀌고 사울이 또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묘한 부분이에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직분 잘 감당했는데 고난을 만나게 될까? 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배신자 역할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윗이 만나는 이 고난의 장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받아서 만나기도 하지만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만 이랬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는 것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까? 참 이게 사실 납득되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그 모든 과정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다윗도 그 길을 걸어갔음을, 주님도 그런 길을 걸어갔음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받았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특징이 있습니다. 29장 두 번째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구원을 베푸시고 특별히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묘한 특징이 있어요.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구원받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왔던 전령들과 싸운다든지, 아니면 다윗이 적극적으로 도피로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다윗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10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은 다윗이 건짐을 받는 내용인데 다윗이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행동은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받는 구원의 과정도 보면 이 안에 중요한 특징이 들어있죠.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두 가지 행동을 보면 다윗이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전쟁도 하고 또 나가서 사울 앞에서 수금도 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했는데, 막상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했는가? 자기는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냐면,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쓰임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던 그 힘으로 다윗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윗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고 있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살았던 삶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항상 이런 모습이 반복될 거거든요. 지금만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처음 도입 부분인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배신자가 돼서 다윗을 팔아먹습니다. 사울에게 막 가서 일러바치고 팔아먹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막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한 다음에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성도를 돕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도 그래도 나 자신이 구원이 필요할 때에는 내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별로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내셨는데 그중에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 쓴 책이나 조용기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다고 해요. 기도해서 치유해 주시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신방을 어느 날 어느 가정에 가셨는데 앉아 있는데 앞에 신방 받던 그 가정에 이제 가장 되시는 분이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조용기 목사님이 치질이 심해서 방석에 앉았는데 방석이 피가 막 흥건히 젖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을 받던 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병 걸린 건 기도해주면 금방금방 낫게 해주신다고 그러시는데 본인의 질병은 못 고치시느냐? 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 아픈 거는 왜 못 고치시느냐?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은혜만 받았고 내 병이 고침받으려면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그래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과 구원을 베푸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고침받는 일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 안 될 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구원이 필요할 때에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열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드릴 만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속상하겠지만 그러나 믿음 떨어지지 않고 더려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내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나 역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고 늘 믿음 붙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은혜가 필요할 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그가 귀하게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본인은 어려움에 처했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지경을 만나는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하게 격려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생명을 건진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지경 속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에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은 권능, 내가 받은 은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은혜를 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